우리는 오늘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날을 맞이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날이 우리 각자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사실 이 날은 어제와 다른 날이 아니고 어제와 같은 그런 한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개인적으로나 또 제도적으로 이 한 해를 바뀌는 시간을 맞이하였고, 또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나이가 한 살 더 들었다고 그렇게 우리가 말합니다. 한 살 더 먹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죽을 날이 조금 더 가까웠다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제 나이가 50이 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나이가 20살이 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우리 각자가 다 한 살씩 이렇게 나이를 먹어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이 한 살 먹는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새로운 한 해를 어떻게 맞이해야 하는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질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이켜 보십시오.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볼 때에 특별히 우리 마음 가운데 아쉬운 점들이 마음 가운데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한 해를 바라보면서 나의 삶에 있어야 할 어떤 변화들을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개인적인 어떤 철학이나 삶의 모습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의 영혼을 돌이켜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내가 또 한 해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여러분, 우리 자신들에게 질문하고, 그리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새해 첫날 우리 자신을 잘 돌아보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저와 우리 성도들의 삶에 어떤 기대감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한 해를 돌이켜볼 때 저의 마음 가운데 실망스러운 것도 많이 있었고, 그리고 또 마음을 괴롭게 하는 일들도 있었지만,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 한 해를 돌이켜보면서 그것들이 제 마음 가운데 큰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저는 그런 모든 아쉬움 속에서도 올 한 해에 저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기대감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어야 할 것인가를 생각할 때에 내 삶을 후회하고 그리고 또 괴로워하는 것보다 올 한 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의 마음을 제 마음에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우리 성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이 바로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출애굽기 20장의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주시는 이 십계명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새해 첫날, 첫 주일에 우리가 이 십계명을 읽고 이 십계명을 생각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마음의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왜 목사님은 이렇게 십계명을 읽어서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만드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십계명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율법의 말씀을 자꾸 말하는 것이 무슨 도움이 되는가? 그렇게 생각할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십계명의 말씀은 4천년 전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준 말씀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기 전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왜,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삶을 시작하는 그 시점에 이 말씀을 주셨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십계명의 말씀을 주신 시점이 언제입니까? 그들은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때는 그들이 비록 육신적으로 괴로운 삶을 살았지만, 그러나 또 그들이 육신이 원하는 것을 풍족하게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는 너희가 거기에서 더 이상 머물지 말고 나와서 자기를 거룩하게 하고 나를 섬기고 예배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셔서 모세를 통하여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고 그들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세상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새로운 기회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삶에 새로운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그와 같은 인생의 새로운 때를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일생 동안을 애굽에서 종처럼 종으로 살고 육신을 위하여 살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까 막막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능력으로 인도해 주셨지만, 구원해 주셨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 그들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의 말씀을 주셔서 그들이 조상으로부터 듣기만 하였던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셨고, 또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해야 되고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해야 되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그들은 가르침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의 말씀을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성도들도 이와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내가 어떻게 올해를 하나님 앞에서 살까? 그러한 질문을 우리 자신에게 던질 때에 여러분들이 어떤 다른 인생의 계획들을 머릿속에서 그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자기의 인생을 위해서 몇 개의 계획을 가지고 수많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돌이켜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뭐 대학 진학을 위해서 좋은 성적을 얻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학교에서 더 좋은 어떤 성적을 받아서 인생의 그 길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개인적으로 많은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그런 모든 생각보다 더 우선적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은 내가 올 한 해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 질문을 자기에게 던져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알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아는 것으로 충분한가? 그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어떤 영적인 갈망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하나님과 함께 나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할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분명한 해답을 주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이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것을 막막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대가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이 율법의 말씀에 우리의 주의를 기울이고 관심을 기울여서 이 율법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두 가지의 교훈을 주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가져야 할 중요한 교훈은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올 한 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나의 주의를 기울이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을 따라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만연한 잘못된 생각 중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율법에 대한 잘못된 이해입니다. 사람들은 이 율법을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람들이 율법을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경향이 생겨나게 된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인가 하면 교회가 생명력 없는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래서 교회 나와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마음으로 하는 일들이 아니라 자신들이 교회 안에 이 습관에 익숙해져서 그 일들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는 그런 자기의 행위를 의지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생활들을 참된 신앙생활이라고 하지 않고 율법적인 그런 삶이라고 사람들이 그것을 정의하면서부터 많은 사람들이 율법이라는 말에 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그런 경향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들은 인간적인 마음에서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은 하라, 무엇은 하지 말라고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군가 나에게 무엇은 하고 무엇은 하지 말라고 그렇게 지시하는 것을 본능적으로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라, 무엇을 하지 말라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마치 자기를 올가매는 것처럼 느껴져서 그것에 대해서 부정적인 그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이 말씀은 먼저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율법이 얼마나 중요하고 얼마나 보배로운 것인지를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입니다.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아는 성도가 되어야 이 율법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율법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율법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줍니까?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하나님의 본성을 우리에게 바로 가르쳐주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경향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산다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그 개인적인 삶을 들여다보면 지극히 하나님을 닮지 못한 그런 삶을 살면서 자기는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한 것은 그가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람은 이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이것은 무서운 것이 아닙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또 다른 우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신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배우고 깨닫고 경험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이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는다 할지라도 참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여기에 대한 지식을 가지는 것과 아울러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영이 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에게 의해서 우리에게 전해졌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을 가르쳐 주시는 영적인 체험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영적인 체험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성경을 읽고 배우고 성경의 사건들을 잘 알고는 있지만 그러나 참되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치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장으로서 임무를 수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어릴 때부터 자기 아버지로부터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고 제사의 복잡한 규례들을 알고 훈련되었지만 그러나 그들은 불량한 자들이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저 종교적인 일들을 행하는 사람이었지 체험적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거기에는 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입니까? 사무엘이었습니다. 이 사무엘은 아주 어릴 때 7살, 8살쯤 되어서 제사장 엘리에게 보내어져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심부름을 하면서 이 성막을 돌보는 일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무엘에게 있었던 일들을 알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은 비록 어린아이였지만 아마도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0대 초반의 그런 나이였을 것 같은데 그런데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그가 가르침 받았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차이를 우리가 항상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엘리의 아들들처럼 그냥 오랫동안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사무엘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체험적으로 알고 있는 사람인가? 우리 자신에게 항상 던져야 할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과 같은 경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는 막연히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다려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아 사무엘은 그냥 그 잠을 자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들도 언젠가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그렇게 불러주시면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겠지 그렇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산 그런 사람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면 그들은 그저 그냥 나태하게 살면서 언젠가 하나님이 나를 찾아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한결같은 영적인 성향, 특징은 무엇인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그 율법을 향하여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5절에서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 시편의 기자가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주의 법도를 묵상하며 주의 도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를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주의 종을 후대하여 살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말씀을 지키리이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의 귀한 것을 보게 하소서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그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그들의 모든 마음을 드릴 줄 아는 그런 영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어서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체험할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 자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고개를 들고 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마음가운데 얼마나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로 결심하고 이 말씀에 얼마나 주의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마음가운데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모임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시간이 되어서 교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어떤 한 사람 목사의 말을 들으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가 나서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그렇게 값싼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영적인 갈망을 가지고 자기의 마음을 기울이고 열심을 다해서 주의 법도를 묵상하고 주의 윤례를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영적인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율법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본성이 나타나 있어서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서야 할 것인지를 끊임없이 자기에게 질문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죄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들은 자꾸 내 생각과 내 마음 가운데 있는 죄악들을 발견하고 그것을 버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들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본성을 가르치시고 그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그렇게 알아가고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을 통하여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 이 법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인식하게 되고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본성에 합당한 경배와 순종을 가장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 자기 마음 가운데 가장 기쁜 그런 삶의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 유익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율법이 주는 유익이 무엇인가 하면 이 율법이 우리를 보호해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알려줌으로써 우리를 보호해 줍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율법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의 율법으로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죄에서 자신을 지킬 방법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게 되었을 때에 비로소 그 사람의 마음에서는 진리를 사랑하고 죄를 대항해서 싸우는 마음이 싹트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야, 너 그거 잘못된 거야, 하지마, 그건 죄야 이렇게 아무리 말해도 그 마음을 돌이키지 못합니다. 우리 마음은 그렇게 무능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이 율법의 말씀을 통하여서 자기의 영적인 생명을 위하여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 이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마음 가운데 비로소 우리 마음의 죄악을 깨닫게 해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이런 마음들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더럽고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그런 마음과 생각인가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누가 아무리 말해도 알지 못했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죄의 더러움을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죄를 대항해서 싸우는 마음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 마음에서 선을 사랑하고 악을 미워함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자 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19편 11절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비로소 이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범죄하지 않는 방법을 배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는 세 번째 유익은 무엇인가 하면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비로소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들을 때 이상하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의 삶을 규제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얽어매기 때문에 우리가 싫어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고 죄를 드러내서 책망하기는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에 대한 책망을 받은 사람이라야 그 마음 가운데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랑한다 입으로 백만 번 이야기해도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직하게 지으셨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책망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실 때에 비로소 그때부터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는 죄를 깨닫고 올바른 길을 알려주는 율법이 자신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율법을 귀하게 여기고 율법이 알려주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24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모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자주자주 책망을 받고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된 사람이라야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서 솟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릴 때부터 모든 것을 다 주고 오냐오냐 하고 그냥 사랑한다고만 말해주면 이 아이가 부모의 그 사랑도 알지 못하고 이 교만해져서 버릇없는 그런 아이가 되는데 어릴 때 부모님이 엄격하게 키우고 올바른 길을 교훈하면은 이 아이가 무엇이 옳고 그런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면 그때부터 부모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순종하는 것을 기쁘게 여기고 부모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는 심령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에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올 한 해를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나의 일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런 질문을 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해 줄 것입니다. 올바른 길을 가도록 해줄 것입니다. 진정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해주고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고 믿음의 길을 알려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에서 그들에게 이 율법의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 율법을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를 위하여 살거나 세상을 사랑하거나 정욕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율법의 말씀을 사랑하고 항상 이 율법을 자기의 앞에 두고 이 율법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은 자상하고 인자하게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고 이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며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결심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크게 두 번째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하면 올 한 해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야 합니다. 첫 번째는 율법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결심을 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은 은혜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사람을 율법의 저주에서 건져냄으로써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해주는 하나님의 기막힌 선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율법의 저주에서 건져냄으로써 율법을 지킬 수 있게 해주는 하나님의 기막힌 선물이 은혜이다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유가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우리가 자기의 힘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다가 얼마나 많이 실망하고 넘어지는 경험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경험을 하고 나면 대개 사람들은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이렇게 어렵고 무거운 짐을 주시는 하나님을 싫어하게 되고, 또 내가 해야 하지만 할 수 없기 때문에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되고, 또 실패하고 나면은 하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그와 같은 태도를 광야 생활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율법은 죄인인 우리에게 너무나 고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힘으로 지킬 수 없는 것이긴 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율법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합니까? 이 율법을 바라볼 때마다 마치 금단의 열매를 바라보는 것처럼 부러움과 시기심을 가지고 바라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율법이 선한 것이지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의 축복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율법의 축복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들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이 율법의 말씀의 축복을 우리의 것으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이 율법의 유익을 자기의 영혼 가운데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이 율법이 우리에게 저주가 아닌 축복으로 우리의 영혼을 인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에는 반드시 율법과 아울러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이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이끌어줍니다. 여러분, 죄 가운데 있는 영혼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를 피하고자 합니다. 마치 아담처럼 그렇게 합니다. 아담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을 피하여 숨고 그 몸을 가렸던 것과 같이 죄로 어두워진 영혼들을 가진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좋아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사랑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어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온갖 헌신과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어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는 보여줄 수 없습니다.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증오합니다. 그리하여서 그 영혼은 잠시도 평안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인간의 영혼에 하나님을 향한 이끌림을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은혜를 주시는 순간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강렬한 이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순간 우리는 우리 자신의 마음 안에 세상의 것으로는 결코 채울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안식을 발견하기까지 쉬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는 인생의 모험을 떠나게 됩니다. 인생의 모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떤 모험입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는 자기의 부모나 처자나 자기의 재산을 기꺼이 다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대단한 모험이 아닙니까? 전에는 내가 이 돈을 버는 것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기꺼이 나의 직장도 직업도 그것보다 못한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주의를 지킬 수 없는 직장이 아무리 많이 돈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내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직장을 선택하는 그런 모험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부모를 떠나기도 하고 자기의 찾아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그런 믿음의 행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꺼이 시간을 내고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도 아깝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불타는 그런 뜨거운 열정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게 될 때에 한 사람의 영혼 가운데 그와 같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결심해서 되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질 때에 돌과 같이 차가운 마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던 마음들이 포기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나타날 때 일어나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이와 같은 은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본성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도 발견할 수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우리의 영혼이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우리 자신의 영혼들을 돌이켜보면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의 상태에 우리들은 심히 불만족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문제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어떤 큰 문제 때문입니까? 그게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한 영적인 갈망이 솟아날 것입니다. 나의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야 가능합니다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구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실 것이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이 계명에 순종하도록 만들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리 노력을 기울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합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쉽게 사라지고 약화되는지 우리가 매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연약한 자입니다. 아침의 이슬이 쉽게 사라지듯이 하나님의 율법을 향한 우리의 열정도 쉽게 사그러드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우리의 심령의 상태를 볼 때 얼마나 심한 절망감을 느끼게 됩니까? 나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란 생각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얼어붙게 만들고 절망스럽게 하고 불신앙으로 우리를 밀어 떨어뜨립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초보를 그래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진리의 빛을 발견하였고 한때 열심으로 말씀을 쫓았지만 뒤로 물러나서 영적인 침체에 빠져버립니다. 그들이 계속 자라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라나지 못하고 하나님과 자기의 영혼을 위한 열정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기가 은혜를 경험했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이 교만해져서 마치 다 이룬 사람처럼 자기를 생각하는 그런 경향에 빠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는 그 심령을 상실합니다. 아,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알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열심히 살고자 하는 마음도 가졌었는데 그런데 왜 나는 이런 상태인가? 왜 안 되는가?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마치 자기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그런데 다른 모든 것들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런 상태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아주 이상한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결코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가슴 깊이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엇이 선한 것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선한 것을 행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한순간도 지속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한순간도 자기 힘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것을 구하는 겸손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매일매일 그들이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진 밖에 나가서 해가 뜨기 전에 일찍 이 만나를 거두어야 하루를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서 살기 위해서는 나의 영혼을 위하여서 우리가 아침부터 일찍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구하는 그런 겸손함이 있어야 우리의 영혼이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모르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가 필요하다는 그 겸손한 마음을 우리가 망각하고 교만한 마음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야 할 믿음은 어떤 큰 어려움 가운데서 발휘할 수 있는 큰 믿음이 아니라 매일매일 순간순간 자기의 육신의 생각을 우리 주님께 굴복시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육신의 마음을 못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겸손하게 구할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겸손하게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육신의 생각을 넘어설 수 없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이라도 주어지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탄한 생각을 하지 않고 우리의 눈을 들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겸손하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최고의 은혜인 것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있는 것을 자꾸 찾고 거기에서 즐거움을 누리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에서 만족을 추구합니다. 우리 마음의 빈 곳을 게임을 해야 되고 영화를 봐야 되고 세상적인 즐거움을 이렇게 추구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우리 마음이 채워진다고 생각합니다.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밖에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배설물과 같고 이런 것들은 우리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우리들은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만을 소망할 수 있게 되고 그래서 우리는 힘과 정성을 다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열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의 말씀에 순종할 열심과 노력이 얼마나 실천되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즐거워합니까? 그것이 단순히 우리의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하여 치열한 영적인 싸움과 노력을 기울이는 그런 사람으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우리 자신이 매일매일 살면서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 때문에 안타까워하면서 마음이 상할 때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영적인 실패를 극복하는 길은 은혜가 없으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내가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은혜가 없으면 죽겠으니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의 영적인 교만과 어리석음도 이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친히 우리에게 믿음의 길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신 이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가 이 해를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생각할 때에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정말 하나님의 율법이 진실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일정한 양식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많은 실패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낙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불신앙의 마음을 가지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끊임없이 구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자기의 삶에서 나도 알 수 없는 사이에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이상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릿속에 어떻게 해야 하면 내가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는지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쳐 줄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와 같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